2022년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창립 30년째를 보내고 있는 서울교회는 인생의 주기로 따지자면 이립에 해당됩니다. 아시는 대로 이립의 뜻은 학문의 기초를 놓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이 서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나이가 서른입니다. 다윗이 나이 서른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나이가 또한 서른 살입니다. 교단 헌법에도 몇몇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나이 서른이 되어야 목사로 안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이 서른이 주는 의미가 특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왜 서른이 되어야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게 어떤 이유가 됐든 30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서울교회와 서울교회에 속한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교인의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공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는 나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의 나이에 맞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약 15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될 것을 약속받는 약속의 확증이었죠. 말로만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확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 서른 살에 왕으로서 공적인 일을 하기까지 다윗은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장래의 왕다운 면모를 보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였던 골리앗 장군 그와 맞서 싸우기도 했죠. 혈혈단신으로 말입니다. 또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면서까지 목숨을 부지하여야만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사울을 없애면 빨리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는 자신의 손으로 사울 왕을 없애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비록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절규에 가까운 외침으로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괴롭고 힘들 때에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역경 가운데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약속과 함께 주어진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확증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확증이었죠. 각각의 시기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양치기 소년이었고 비록 지금 당장은 쫓기는 신세였고 지금 당장은 블레셋 왕에게 몸을 의탁해서 심지어 미친 흉내라도 내면서까지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그 기름 부으심 때문에 잘 버티며 왕으로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준비를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다운 면모를 갖추기까지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했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다운 면모를 갖추는데도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좋은 소문나는 교회는 거저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공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서울교회와 서울교회 공동체에 속한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어야 할 겁니다. 이는 교회의 리더에 해당되는 목회자들이나 학문으로 교회를 섬기는 신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해당되는 과제입니다.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그 각오가 되어 있는지 혹은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데 관심이 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따름의 의미를 알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과 역할은 무엇일까요? 공적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8절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현대적인 느낌을 살려서 메시지 성경의 본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지도자들, 여러분의 순종에 따라 여러분을 권면하고 이끄는 책임 맡은 이들을 존중하십시오. 감사와 사랑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십시오.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각자 자기 몫의 일을 하십시오. 우리의 조언은 이것입니다. 거저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힘써 일하라고 주의를 주십시오. 뒤처진 사람들에게 힘써 일하라고 주의를 주십시오. 뒤처진 사람들을 온유하게 격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서로 참고 각 사람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서로 신경을 건드려 화를 돋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서로에게서 최선의 모습을 찾아보고 언제나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세요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가지 항목에 걸쳐서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시는 사람들, 즉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수고하시는 것은 목사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들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발돋움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된 사람들이 우리의 체면 때문에가 아니라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것저것을 요구하며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은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에 감격하여서 감동을 받아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마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목사님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분들을 감동시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한때 목회자의 역할이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목회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목회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 그것은 목회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서로 하라고,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감동시키고 교인들은 목사님들을 감동시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와 목회자들이 서로 감동을 주고 사랑을 베풀며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성숙한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권면의 말씀은 교인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선을 베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저 사람은 참 잘 지내기가 힘들다라고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죠. 좋게 표현하면 아닌 것과 맞는 것, 이것을 계속 따지는 사람입니다. 시시비비를 따지는 사람들, 자신의 판단으로 이것은 아니다, 저것은 맞다, 이건 이래야 된다라고 잔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늘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과 잘 지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서로를 향해서 존중할 때라야만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 이것을 멈추어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멈출 때에 가능한 일일 겁니다. 언젠가 청년 한 사람이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지도하던 한 청년이었는데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계단을 내려갈 때 구걸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이제 좋은 마음으로 1,000원짜리도 주고 500원짜리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그 아저씨가 술을 사서 마시고 담배를 사서 피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술을 사 먹고 담배를 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과연 계속해서 그분을 도와주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어쩌면 그 청년은 자기가 계속해서 도와주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돕지 말아야 할 명분을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술 마시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담배 피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돕는 일을 그만두려고 했을까요? 어느 쪽이든, 전자든 후자든, 돕는다는 것은, 선을 베푼다는 것은 내가 하는 행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계산을 해서 한다면 그것은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정치를 하는 거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 그걸 하는 겁니다. 어쩌면 투자를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을 베푼다는 것은 앞뒤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정말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만약 자녀들에게 공부 안 한다고 타박 주면서 내가 너 때문에 대치동 학원가에 뿌린 돈이 얼만데 공부를 이거밖에 못하고 대학을 이거밖에 못 가냐고 핀잔을 준다면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노후 대책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투자가 과연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는 여러분들이 계산 따로 하셔야 할 겁니다. 선을 베푼다는 것, 이것은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 이것이 선을 베푸는 것이죠. 세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는 것이죠.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죠.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 나빠졌다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비범한 사람들은 기뻐할 일이 있어도 별로 기쁜 티를 내지 않습니다. 좋아도 속으로 혼자 좋아하죠. 나쁜 일이 생겨도 별로 티를 내지 않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무표정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비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실제로 미친 사람들은 살짝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다고 웃고 슬픈 일이 있어도 마치 기쁜 일이 있는 듯이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실실 웃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약간 맛이 간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머리에 꽂고잤다고 표현을 합니다. 한때 온 국민을 웃겼던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영화에 나왔던 대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대장동무 머리에 꽂고자시오. 이 대사, 정신이 약간 온전하지 않은 여성을 향해서 한 말이죠. 그런데요,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머리에 꽂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죄 대신 화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장로회 신학교에서는 마침 그날이 개강일이면서 제의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개강 예배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참석자들이 이마에 제로 십자가를 그리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고 하는 인도자의 선언에 따라서 이마에 십자가가 그려졌습니다. 제 이마에 그려진 그 죄의 십자가는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하는 모습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동차 열쇠를 맡기면서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차 열쇠만 넘기는 것이 아니고요, 차 소유권을 통째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혹 주님을 주님이 아니라 대리 운전사처럼 취급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이끌어 달라고 말을 하면서 열쇠는 넘기지만 운전석을 내어주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기를 원하는 대로 주님에게 어디로 가라고 좌회전하라고 우회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대리운전 기사에게 내 자동차의 열쇠 키를 맡기며 내가 가라는 곳으로 운전해서 가라고 우리 주님께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소유권 전부를 넘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쇠만, 운전대만을 넘기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사님들을 존경하는 것, 교인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선을 베푸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으시는 분들은 참된 군인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영화나 TV 혹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군대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요새는 그 강철부대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참된 군인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참된 군인이라면 좋은 교회는 좋은 부대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부대, 사기 충만한 부대는 리더를 중심으로 부대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임무를 잘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리더가 부대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때문에 비록 임무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일에 있어서 리더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부대, 이런 부대가 좋은 부대입니다. 그리고 임무를 수행할 때는 또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기 충만한 부대는 부대원들끼리의 전우애가 뜨겁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라고 외치는 명령하는 부대장의 말에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단순히 부대장이 명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따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전우들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열을 맞춰서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서로 서로를 향한 전우애 때문입니다.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식 훈련이라고 하는 그 훈련, 좌양좌, 우양우, 앞으로 가. 굉장히 간단한 훈련이죠. 그런데요, 이 몸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게 좌가 어딘지 우가 어딘지, 뭐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동작들이 완전히 몸에 밸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은 그 이후에 주어지는 어떤 명령에라도 움직일 수 있는 기본기를 마련해 놓기 위해서죠. 단순히 좌양좌, 우양우, 앞으로가 이걸 몰라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전방을 향해 소리쳐, 그 이외의 모든 명령들을 따라서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군인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 바로 이 세 가지 제식 훈련입니다. 마치 그러한 세 가지 제식 훈련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제식 훈련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신 이 세 가지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엄청나게 위대한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이 바로 이 세 가지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감정에 따라 기뻐하기도 했다, 화내기도 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 따지기도 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도 별로 감사하지 않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다 보니 별일 다 보겠다며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필요한 것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우리 삶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세 가지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수행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수시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 뜻을 따라 살아갈 때라야만 비로소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맞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교인들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는 목사님들을 존경하는 것. 둘째는 서로 화목하고 선을 베푸는 것.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르는 것. 이 세 가지 일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